지난주에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을 가지고 8번째 강해를 이제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제 생기고, 그래서 공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 사역이 질서를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바울이 남자들하고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과 어느 면에서 명령의 이런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공예배에서 올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줬고, 또 여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 교회를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하고 이렇게 교회 공적인 이런 모임에서 자매님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여자들이 섬기는 이런 그 사역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 주신 사역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동시에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연약한 그리신 그 아내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남편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서 15절을 강해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 전서 9번째 강해,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7절까지 목사에 대한 그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은 1절만 강해를 할 겁니다. 자, 2절에서 이제 7절은 목사의 조건과 자격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오후에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조건과 자격, 이런 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목사가 왜 필요한가, 또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 이 조직체를 끌고 나가는 그런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특별히 1절에는 남자가 감독의 직무,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은 지역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무슨 뭐 주교나 감리교회 무슨 목사들 저 위에 있는 그런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목사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면 그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좋은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갖는 것, 또 욕구를 갖는 건 선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위해서는 좋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모함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온 좋은 인격이 없으면 그런 목사가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격은 뭐냐? 인격은 한 사람의 도덕적 중심과 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것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 이거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에 따라서 가치관, 양심, 판단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또 목사가 되거나 교회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면 그런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또 리더십을 갖게 되면 유혹과 그 다음에 압력이 이제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그럴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인격은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속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중심을 그걸 우리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성경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부족하지만 목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달할 때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찔림이 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이거를 제가 다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준이다, 인격의 표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회자의 상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이든 아니면 지역교회든 아니면 국가든 이런 모든 조직체는 지도력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사회 전반에 두신 보편적인 그런 질서예요.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냐, 가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가 방향을 잃게 된다, 그 배후에는 지도자의 판단 실패가 있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교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기체입니다. 생명체로 돌아가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그 다음에 책임 구조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조직체로도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가니즘도 있고 올가니제이션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조직된 이와 같은 그 질서가 무너지면 유기체가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어떤 그 생명체, 이게 돌연변이든 뭐가 생겨서 질서가 무너지면 곧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유기체지만 이게 질서가 없이 모든 게 그냥 마음대로 운영이 되면 그러면 이 생명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 조직의 한 부분이 아니고 그 조직을 지탱하는 핵심이 되는 게 지도력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찾아보시면 성령님께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역시 이제 기록한 이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왜 이런 사람들을 선물로 줬냐, 그 위에 가서 보시면 7절에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목사 겸 교사다. 그 목적은 뭐냐? 이것은 선물을 주신 그 이유는,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있는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다 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선물들 가운데 일부는 그 당시엔 유효했지만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가 있다든지 손을 딱 갖다 대기만 하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완전한 성경 기록이 주어진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존재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목사, 그럼 교사, 또 돕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이 이야기는 교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아무렇게나 향한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함께 나가는 이와 같은 조직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질서한 이와 같은 집단이 아니고 말씀 사역을 맡은 이런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와 같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도 주시고 또 집사도 주시고 지역 인도자 주시고 또 여러 섬김 부서에 이런 그 리더들을 이제 주셨는데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신약 성경의 원리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가진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모세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이제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탈출을 이루어낸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한 대언자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한 이와 같은 중보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모세가 좀 혈기도 많고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그러잖아.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책임의식을 가질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와 같은 그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분처럼 여기며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귀중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엄청난 이런 그 배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금방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도력에 뭐가 생겨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한테 내가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올라온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 그냥 하나님만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막 하다가 모세가 딱 없어지니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금송아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이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은 단순히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지도자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지도력이 없게 됐잖아요. 이거를 보이는 우상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직통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또 성경 가서 보니까 모세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아론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은 잘 못하고 그러는데 모세는 백성을 이끌 수 있었고, 그 아론은 나이도 더 많고 유능한 것 같은데 그 백성을 이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백성 가운데 있었으니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백성은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론이 결국은 백성의 청을 받아들여서 뭐라 그래요? 금귀걸이 다 빼갖고 와라 해서, 그래서 주조를 해갖고 녹여갖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백성이 그런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되시면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세요. 그냥 아론이 백성들의 말에 이제 순종을 하고, 그리고는 제단까지 세워줍니다. 여러분, 제단까지. 본인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이 희생예물을 드린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인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본인이 제단을 세워주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가 그 안에서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성이 원하는 것을 허용한 게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제단을 쌓고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됐다고 선포까지 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런 이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그냥 우상상 숭배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아, 지도자가 없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이 나쁜 사람이냐?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백성의 반응, 백성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가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그와 같은 일이 됐고, 진리를 지키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좀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아론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모세의 형 아론이 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 생각에는 내가 중립을 좀 지켜야지, 백성 편도 들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생각했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지 못한 지도자는 결국 백성에게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결국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의 핵심은 뭐냐? 목사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한 그 시험을 아론은 견디지 못했거든요. 모세는 그걸 견뎠고, 그러니까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한 공동체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능력도 가지고 있고, 지도력이 잘못되면 그 좋은 공동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사건은 지도자가 없게 될 때 백성이 얼마나 빨리 순식간에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열흘 정도 됐을까? 뭐 20일 정도 됐을까? 그 사이에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옮겨간다니까요. 하나님 섬기다가 금송아지로 옮겨가는 그 시간이 열흘, 20일 뿐이 안 되는, 뭐 많이 잡으면 한 달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올바른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한 타락이 순식간에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백성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리더십의 관점에서 가서 살펴보시면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 사사기에 가서 보면 여러 재판관들도 나오고, 열왕기 상하를 가서 보시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대표적으로 사무엘기상 사무엘기 하를 보면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두 명의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또 에스더가 등장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서거나 쓰러지는 것이 그게 지도력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 이제 3장 말씀을 보면서 목사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목사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원리가 구약시대의 그 원리가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그렇죠?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을 가서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제도나 구조, 프로그램 이런 걸 바꾸는 거,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되냐,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거기에 직접 목사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라,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꾸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목사의 조건과 자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운명이 갈린다고,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문제냐, 목사의 문제를 본 거예요. 목사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저도 지금 이제 66세가 넘었어요. 교회를 뭐 적어도 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아마 한 60년을 다녔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 것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제가 뭐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밀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교회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대다수 성도들의 고통과 고민이 어디에서 오냐? 교회와 목사에게서 온다. 예,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아니면 뭐냐?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 시스템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조직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문제니까 특별히 목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3장 1장 예, 할애를 해서 목사와 또 다른 예,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집사 여기 한 장을 할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대로 예,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건강이 회중이 열심을 낸다든지 회중이 헌신을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모이는 사람이 많다든지 이게 교회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의 방향과 안전이 그 목사의 인격과 삶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목사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그것이 인격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면서 목회하는 그 목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목사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된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의 삶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 해서 2절부터 7절까지 목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 전체를 가서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갔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몸소 3년 정도를 목회했던 그런 교회고 지금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거기 나오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요한계시록 2장에 넘어가면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서가 또 아까 6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이런 도시 교회가 이 신약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작별 인사가 아니고 거기 있는 그 장로들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로, 감독, 목사는 다 동일한 그런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회자들을 다 불러다가 유언의 말씀을 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 20장 28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지금 바울이 목회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양떼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너희 자신 그렇죠?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먼저 목사가 목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내 삶이 정말 내가 선포하는 그런 그 말씀과 동일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양떼를 먼저 살피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거나 해서 교회 지도력을 이렇게 발휘하기 시작하려면 언제나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그리고 목사를 해야 되겠다든지 목사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성향으로 교회를 이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몰락하고 있어요. 릭 워렌이라든지 빌 하이블스라든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미국 내 가장 큰 그런 대형 교회들이 지금 다 몰락의 길 그냥 절반 이하로 다 반토막 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교회들이 몰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사가 세운 그런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돌보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장로들, 그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를 관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모여있는 이런 성도들을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풀이잖아요. 그지 뭐 관리하고 조직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풍성하게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먹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자가 양을 살리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목사는 여기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 이거를 이 땅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잘 전달해야지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일하게 강단에서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좋은 목사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했는가 2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이 있었고 많은 눈물, 많은 눈물, 성도들로 인해서 또 내부에서 외부에서 생기는 그런 그 갈등,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또 동시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시험과 고난이 있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그 길이 정말 모든 거를 이렇게 번영으로 이끄는 그런 길이 아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수모를 겪었는가, 이런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거를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목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냐, 20장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 이 말 하면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아니하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그런 그 진리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숨기면 그러면 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양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떳떳하다.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가서 보시면 또 눈물 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6절에서 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와 같은 말씀에 6절, 7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목사가 사람들의 영광을 일단 구한다,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 다음에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됐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서 목사가 교황처럼 뭐 무슨 교단장 이런 것처럼 그냥 막 해서 명령을 내리고 해서 백성들 권위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이를 품고 젖을 먹여주는 유모라고, 본인이 유모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행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뭐 성품이 유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목사로서 어떤 지도자로서는 권위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유모가 하듯이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 권위는 내려놨는데 뭔 내려놓지 않았어요? 책임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책임은.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려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심지어 우리의 혼까지, 생명까지 나누어 주는 거,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목회의 본질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목사라고 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고, 이게 인격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달하고 내가 말씀만 전달하고 나 집에 가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교회를 하면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녁 7시, 8시, 9시까지 성도들하고 같이 있다 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시, 2시 반에 다 끝나면 문 잠그고 다 가시오. 우리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냐?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일,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날은 하기 어려우니까 다들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주일만큼이라도 끝까지 남아서 같이 성도들하고, 나도 I am just one of you, 나도 여러분들에게는 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죠.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개인의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일, 그 일을 바울도 했고 저와 제처도 가능한 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 우리 홍승대 형제님 부부가 이제 있는데, 우리 교회 17년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이게 혼을 나눠주는 게, 여기서서 막 말씀만 전하고 땅 하고 이제 예배 시간 끝나면 집으로 차 타고 집으로 가고, 그건 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목사가 같이 형제 자매가 돼서 같이 삶을 나누는 거, 이거 자체가 혼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기술의 문제, 뭐 사서 뭐 성경 말씀 뭐 여러 가지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의 문제다. 인격. 그것이 갖추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하는 그런 일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 한번 가서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교회가 크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회 공동체, 이걸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목사의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이걸 어디서 배웠냐?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 생명을 피를 흘리고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유모가 돌보는 것처럼 돌보면 내 혼까지 줬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21장에 그렇게 자기를 세 번이나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세 번이나 내 양들을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하면 양들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서면 그러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고 목사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럼 모든 성도가 배도의 길로 가거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 전달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사역을 그냥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원리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사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리더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의 그런 그 삶을 사는 이런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의 문제는 목사가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무슨 설교를 잘하는 무슨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목사의 마음과 인격, 또 목사의 아내의 마음과 인격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이제 확실하게 될 때 목사의 자격과 목회의 원칙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기준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그와 같은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표준이에요. 그거를 100%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그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지도자들 또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 왔어요. 이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 명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은 1834년에서 1892년까지 살았는데 여러분 만 명이 넘는 이런 그 예배당에서 스피커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고 스펄전이 그냥 설교를 하고 나면은 곧바로 여기 타이핑을 쳐갖고 그래서 이 전신을 통해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그래서 그냥 막 사람들에게 금방 인쇄가 돼서 그 설교가 전달이 되고 전 세상이 스펄전의 그런 그 설교를 먹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스펄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그건 뭐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스펄전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흥황하고 스펄전의 사역이 어떻게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냐, 단 하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이것이 스펄전 목회의 가장 큰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 조직, 드라마, 뭐 영화, 음악 이런 것보다 설교자의 양심과 거룩함, 이거를 스펀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무너지면 그 설교가 아무리 유창해도 교회는 결국 병들게 된다.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기술이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목사들 학교도 만들고 또 목사들을 위해서 글을 써서 책을 남기기도 하고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한결 같습니다. 무슨 기술을 배우고 기교를 배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어야 그래야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고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99년에서 1981년까지 살았는데 아마 20세기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런 그 청교도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20세기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걸 보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그건 왜 그러냐? 교회 강단이 말씀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교회의 강단. 그럼 그 교회의 강단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 해서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와 같은 책을 그 안에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드라마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 안에 변화가 생긴다. 어떤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그런 변화가 목사의 강단 설교를 통해서 생긴다. 이거 하나를 굳게 붙들고 20세기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교회의 위기는 목회의 위기고 목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인데 그 강단의 위기는 누가 자초하는 거냐? 목사가 자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웬만한 교회 설교 시간이 20분뿐이 안 됩니다. 15분, 20분. 15분, 20분 안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서 뭘 무슨 진리를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공부도 40분, 50분, 1시간을 해야 한 서브젝트를 이렇게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데 날이 갈수록 뭐 음악이다 뭐다 해갖고 드라마다 해갖고 다 채워놓고 목사는 그냥 거기 할 수 없이 나와서 그냥 말씀 하나 읽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그냥 한 시간마다 계속 해서 6부, 7부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고 교회가 반드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최근에 좋아한 존 맥아더. 1939년에서 2025년까지 산 분, 말 그대로 21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정말 훌륭한 그런 건 목회란 그런 분이에요. 맥아더가 목도한 건 뭐냐?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성경이 가르치자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공공연하게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자 이거 거짓 목자라고 강단에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방향을 잃는 것은 회중이 원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성도들이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가고 하는 거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무언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권위가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옳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될 거고 이게 옳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교회의 문제는 구조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문제는 항상 지도력, 목사와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들의 문제다. 그 지도자들 중에 핵심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전하지 않나 제대로? 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옳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목사가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서면 그러면 양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놀라울 정도로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는 결국 강단에 달려 있고 강단이 서느냐 무너지느냐는 목사에게 달려 있는 거다. 회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가서 보니까 목회자가 흐리멍덩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이 똑같이 흐리멍덩하게 되는 거다. 목사가 정신 올바로 차리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회중도 역시 올바른 정신을 가진 그런 회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의 인격, 목사의 양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모습을 목사가 보여줄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예요? 프로그램, 조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뭐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만 해주면 목회가 된다. 그런 거 하다가 릭 워렌이니 빌 하이블슨이 조엘 오스틴이 지금 몇십 년 20, 30년 동안 괜찮았어요. 다 따라갔는데 다 지금 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은 새로운 방법에 있지 않고 교회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서면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죠. 목사의 양심이 올바르면 그러면 성도들의 양심도 올바르게 되고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성도들도 두려워하게 되고 목사가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면 정치관을 가지면 그러면 성도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관적인 이와 같은 원리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선한 마음이고 선한 소원이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서 봤을 때 그거 하나만 뚝 떼서 보면 안 되고 사모함 자체만으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그 사모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삶으로 검증된 인격이 동반돼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인격은 교회 회중 앞에서 시험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회중들이 보니까 좋다고 얘기해야지 본인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는 개인의 열망으로 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보고 인정하에 맡기는 직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목사가 신학교에 다녀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보고 내 혼을 저 사람에게 맡기고 내 아이들의 혼을 저 사람에게 맡겨도 교육과 목회하는 그런 모든 것에 문제가 없으면 신학교를 안 다녀서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침례교회 구조고 그게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목사관입니다, 여러분. 무슨 훌륭한 신학교를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저 사람을 나의 목자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우리 침례교회 구조고 그것이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지금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슨이 또 지금 이 언급했던 스펄전이니 존 웨슬리니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인 조지 위필드니 그렇죠. 다 신학교 안 다닌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전도자라고 했던 무디 목사 다 신학교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다녀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자기 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품과 인격을 가진 그 사람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을 해야 그래야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런 좋은 소망을 가지고 좋은 인품을 소유해서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